예, 고린도 2서입니다. 이제 7장에서는 이제 아직 화해 편지 부분이죠. 그래서 바오로가 자신이 화해 사절로 보낸 티토를 고린도 교우들이 진심으로 환대한 것에 이제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7장 13절을 보면 그래서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위로 말고도 우리는 티토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영이 여러분 모두 덕분에 안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전에 눈물로 써보낸 자신의 편지가 고린도 교우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고 말하면서도 이제 그들의 상심이 그들에게 이제 회개할 마음을 일으킨 만큼 이제 후회할 필요가 없다라고 덧붙입니다. 7장 9절 보면 여러분이 슬퍼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슬퍼하며 마침내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슬퍼한 것이니 우리 때문에 손해를 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었다는 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사도들이 와서 뭐 그리스도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 방법이 전혀 다른 사람들, 뭐 진짜 할례를 받을 뭐 할례를 받아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유다인들의 율법을 이어와저어 지켜야 된다든지 아니면 또 뭐 전혀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사도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사도들에게 혹해서 이제 바오르를 내팽겨 쳤다가 이제 다시금 뉘우치고 좀 이상한데 하고 생각하면서 다시 돌아오면서 바오로 화해를 한 것이죠. 둘째 부분 8에서 9장은 이제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모금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모금 운동은 바오로가 온갖 오해와 반대를 무릅쓰고 끈기 있게 추진한 선교 사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이 모금 운동은 바오로서간 전반에 이렇게 걸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바오로가 선교여행 내내 이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바오로가 이 모금 운동에 그 예루살렘 모 교회를 위한 모금 운동에 집착한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해지기도 하죠. 그것은 이 운동이 이 가난한 이들을 돌보라는 이 복음적인 요구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모교회와 자신이 관리하는 이방계 그리스도교 공동체들 사이에 화해와 일치를 실현하는 상징적 의미를 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이 모금운동은 두 집단 사이에 이 당시 그리스 사상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인 친교, 코이노니아라는 것을 나누고 또 상호의존성, 이스테스라는 이 개념을 드러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상호의존성이라는 말은 로마서에서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만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은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것을 받았으니 자신들의 물질적 풍요를 나누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27절을 보면 사실 그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을 지고 있어서 그렇게 결정하였습니다. 다른 민족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의 영적 은혜를 나누어 받았으면 그들도 물질적인 것으로 성도들을 돌볼 의무가 있습니다 라는 바오로사도의 의도죠. 이 바오로사도의 의도가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서간 중에 하나의 필레몬서를 보면 그 필레몬에게 그 노예, 자신의 노예를 좀 풀어줄 것을 부탁하면서 당신은 나에게 영적으로 빚을 졌으니까 이제 그 빚을 물질적으로 한번 갚아보면 어떻겠니? 라는 이 논리를 그 필레몬서에서 아주 명확하게 그 그리스어를 가지고 약간 농담을 섞어 말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의 어떤 신학의 어떤 개념 가운데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하면서 바오로 사도가 이제 정말 이 모금 운동을 통해 바란 것은 이방계 그리스도교와 유다계 그리스도교의 일치였습니다. 바오로 사도가 봐도 이 유다계 그리스도교와 이 이방계 그리스도교가 잘 합쳐지지 않는 겁니다. 일치라는 것은 교회의 궁극적인 사명 가운데 하나인데 이 교회가 하나가 잘 안 되는 거죠. 자기도 자기는 유다인인데 자신마저 이 유다계 그리스도인으로부터 배척을 갖고 있는 상황, 자기를 포함해서 이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모금 운동으로 그 거기서 이제 하나의 힘을 갖다가 얻고자 한 것이죠. 지중해 자기가 선교했던 그 이방계 그리스도교가 거의 대다수인데 거기서 이제 10세 이반 돈을 모아서 예루살렘 모교회를 도우기 위해서 이제 그런 모금을 하고 돈을 또 갖다 주고 하면 서로 간의 어떤 그 마음을 사실은 제가 뭐 강론 때도 한 번씩 얘기합니다만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건 물질밖에 없죠. 물질은 단위 돈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몸짓, 발짓 다 이게 물질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미소 하나도 다 물질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뭔가 바울사도 눈에도 이게 장기적으로 볼 때 유다계 그리스도교와 이방계 그리스도교는 결국 이런 식이면 분열되겠다라는 걱정을 사실은 바울사도가 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에서도 그 걱정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죠. 아니 막 이방인들도 와서 아니 당신 유다인들은 믿지도 않고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니냐 지금 여기서 이런 식으로도 막 그러니까 뭐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사도가 그렇다고 너희들 자만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도 유다인들처럼 이렇게 하면 언제든지 잘려 나갈 수 있다라고 이제 로마서에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바울사도가 성교행을 하면서도 교회의 앞날을 걱정을 하는 거죠. 아 이러다가는 정말 교회가 나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뉘긴 나뉘었습니다만 이제 그 이방계 그리스도인들 그 유다인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분열이라기보다는 그냥 사실은 유다인들이 그 그리스도교 안에서 사실은 소멸된 거죠. 소멸되면서 자신의 유다교 안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뭐 귀환을 했다고 해야 될까요? 뭐 귀환 뭐 온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나 로마서뿐만 아니라 바울사도의 서간을 보면 이제 이 바울사도가 계속 이 모금을 대단히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바울사도의 깊은 걱정, 또 교회 미래를 향한 걱정과 이 걱정을 어떻게 이 근심을 이 교회의 어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라는 바울사도 나름대로의 해법이었다. 그래서 이 모금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럼 교회가 예루살렘 모기가 그렇게 가난한가? 이런 생각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도 들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서로 주고받음을 통해서 밥 한 끼라도 같이 먹고 뭐 하여튼 뭐라도 같이 나누고 같이 뭐라도 부대껴야 이제 정이 생기죠. 근데 뭐 아무것도 없으면 사실은 더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서로 부대끼는 차원에서의 바울사도가 모금운동을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바울사도 나름 당시 자기가 살 당시 어떤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분열을 막기 위해서 어지간히 내를 쓰고 있는 사도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눈물의 편지 일부로 알려진 이제 셋째 부분이 10장에서 13장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빈자리를 이용해서 고린토에 바울이 계속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스스로에게 사도의 권위를 부여하며 고린토 교우들을 오도했던 이른바 특출하다는 사도들의 이 기만과 허구성을 고발합니다. 11장 5절 보면 나는 결코 그 특출하다는 사도들보다 떨어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제 이 바울 사도의 또 다혈질이 나오죠. 나도 잘났다. 다른 사도들 못지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사도들에 비해서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사도들은 예수님의 공생활 동안 같이 했던 사람들인데 바울사도는 뭐 사실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 없고 나중에 심지어 박해하다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그 환신은 자기 것이잖아요. 그거를 증명할 길은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다른 지역 교회들에서 추천서를 받고 고린토 공동체에 와서 그곳 교우들의 마음을 바울에게서 떼어내려고 그를 깎아내린 거죠. 바울은 원래 이런 놈이야. 너희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바울은 나쁜 놈이야.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한 거죠. 없는 사이에. 10장 10절 보면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차지만 직접 대하면 그는 몸이 약하고 말도 보잘것없다. 바울사도는 말에 비해서 편지를 훨씬 잘 썼던 것 같습니다. 문장력이 훨씬 좋았던 것은 사실인 것 같고 그들은 고린토의 교우들에게 바울이 전한 것과는 다른 예수님과 다른 성령과 다른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11장 13절을 보면 그러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도로 위장한 거짓 사도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일하는 자들입니다. 당시에는 뭐 이 교리라는 게 아직 정립이 안 되고 교회의 제도도 정립이 안 되고 이 완전히 초반에 그걸 제도도 만들고 교리도 만들어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저것이 다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혼란한 상황에서 바울이 선교를 하니 훨씬 더 힘이 들었을 거고 자리를 비워놓으면 그새 다른 사람들이 와서 또 이런 사람들을 호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장 13절 읽었나요? 그러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도로 위장한 거짓 사도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일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짓 사도들의 자기 자랑 앞에서 바울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인정하되 그들에 비해서 자신의 능력이나 체험이 전혀 손색이 없을 뿐더러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뛰어나다고 주장을 할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나는 충분한 지식이 있다. 그래서 11장 6절을 보면 내가 비록 말은 서툴러도 지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은 좀 서툴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렇기도 하죠. 그래서 어찌 보면 모세와 비슷하기도 하고 유다인이 배경, 자기도 유다인이라는 걸 11장 22절을 보면 그들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라고 강조를 하고 또 그리스도와 복음 때문에 당한 박해와 환난, 나도 온,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계급이 되는 거죠. 막 뭐 옛날에 뭐 군대에서 고생했고 여러분들도 막 미국 얘기하면 내가 여기 10년 살았던 난 20년 살았고 내가 더 고생했다고 막 서로 막 이렇게 말싸움하시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리스도와 복음 때문에 당한 박해와 환난은 내가 더 많다. 그러니까 11장 23절 33절 보면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했고 옥살이도 더 많이 했고 매도 더 많이 맞았고 죽을 고비도 자주 넘겼다. 내가 더 죽을 뻔했다. 내가 더 고생 많이 했다라고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런 고생을 하고 다녔다라는 얘기도 하고 환시와 계시의 신비스러운 체험 12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아예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시와 계시까지 말해보렵니다. 내가 받은 환시와 계시가 이런 거야 라는 것들 또 표징과 이적과 기적 12장 12절 나는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한결같이 인내하면서 여러 표징과 이적과 기적으로 참사도의 표지들을 드러냈습니다. 온갖 이력들을 다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뭐 거짓 사도들이 그렇게 이제 공격을 해대니까 바울 사도도 이제 거기에 대한 변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본디 바울은 이런 식의 자랑을 어리석고 쓸모없는 행위로 경멸하고 단죄했는데 다른 서간 보면 그 모든 것을 쓰레기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오로지 자랑 삼는다라고 했는데 그 쓰레기로 여긴 것들 다시 소환해서 이건 얘기하고 저건 얘기하고 이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고린토 교우들의 영적 이익을 위해서 이제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기로 했다. 12장 11절 나는 비록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결코 그 특출하다는 사도들보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랑의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더 깊은 반성으로 고린토 교우들을 안내합니다. 그가 정작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능력이나 체험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활동하시는 하느님이다. 나 이런 체험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느님을 보기를 바란다. 이게 진정한 사목자의 마음이죠. 나는 지워지더라도 나를 통해서 나 당신들이 하느님을 알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내가 잠시 어리석은 행동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내세우신 분은 하느님이시니 그의 자랑은 당연히 하느님께 대한 칭송을 따릅니다. 내가 이런 경험들을 갖고 있다면 하느님이 주신 덕분이다 라는 바울 사도의 또 다른 변론 이제 표현이죠. 다른 이제 거짓 사도들은 자기 자랑이 자기 자랑으로 끝나지만 나는 나의 자랑은 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느님이시기에 그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나름대로의 바울의 어떤 신학적 해석 또 그의 어떤 겸손함을 또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출하다는 사도들이 자신들의 추천서를 얻어낸 특정 교회들의 사도들이라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장 17절에서 18절 고린도 2서입니다. 보면 자랑하려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됩니다. 인정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내세우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세워주시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은 어떤 자신의 신앙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또 겸손함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2서 당시 어떤 시대상을 교회의 시대상을 아주 잘 보여주는 소중한 서간입니다. 바울의 친저서간이죠. 그래서 또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한번 더 읽어보시고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서간으로 이제 넘어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